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자산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눈 위에 서리가 더 내린다는 뜻으로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외동딸이 죽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다른 지파와의 갈등으로 내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내전은 외족들과의 싸움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다른 나라와의 전쟁은 이득이나 명분에 따라서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 끝나기도 하지만 내전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서로 간의 적개심이나 증오 같은 감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훨씬 잔혹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먼저 우리 입다의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 보기 전에 반갑게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도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번에는 입다가 승리하자 아니나 다를까 또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입다 모두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그 정도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사사기 8장 1절과 12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어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다투기만 했는데 두 번째는 화를 내면서 불에 태우겠다고 하고 있어요. 입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죠.
입다는 비록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사사였는데요. 사사에게 이렇게 대놓고 협박을 했다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르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에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움을 바로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는 미디안과의 전쟁 막바지에라도 참가해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이는 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입다의 때에는 암몬 왕과의 전쟁이 모두 끝난 뒤에 참가해서 입다와 싸우려더네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와 너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했던 것은 1차적인 공격 대상이 입다였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얼마 전 딸을 번제로 드려야 했던 입다를 가장 자극하는 말이었죠. 불에 태우겠다는 말만 안 했어도 어쩌면 타협의 여지라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의 가장 큰 지파였고 방금 암몬과의 전쟁을 끝냈던 입다에게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을 테니까요.
자식을 잃은 고통에 아파하고 있었던 입다는 더 이상 두려울 곳이 없었어요. 본제로 죽은 딸은 무남 동료였어요. 에브라임이 입다를 제대로 건드렸던 거지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며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서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들은 일찌감치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고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가축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떠났지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향해 떠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땅을 떠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다른 지파들의 땅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강을 경계로 나라와 민족을 나눴기 때문에 혹시나 시간이 많이 흘러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자기들을 잊어버리고 한민족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혜를 모아 단을 쌓았어요.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이에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그런데 이 일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단을 쌓았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여호수아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열 방백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천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재앙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서해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서해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폐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폐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족속은 비나스를 보내서 열심히 설득을 하지요.
만약 너희가 요단 동편의 땅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차라리 여기 요단 서편의 땅으로 와라. 우리가 분배받은 땅을 나눠줄게. 너희가 다른 의상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긴 하지만 이들의 형제애가 너무도 아름답지요. 한편 이 말을 들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고 우리의 형제인 다른 지파들에게 잊혀지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저를 오해했으면서도 애써서 얻은 땅을 우리에게까지 나눠주려고 하다니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도 오해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폐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여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위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위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폐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침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리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로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것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은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다시 입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렇게 애써온 선조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300년이 지난 지금 그 하나님을 깨뜨리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였던 에브라임 지파에서요.
요단 동편 지역은 통칭해서 길르앗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동편 지역과 서편 지역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 이브라임 사람들은 동편 지역의 길르앗 사람들을 원래 이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속에서 살다가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12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 도망한 자라고 한 말은 실제로 입다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죠. 정말 300년 만에 이들의 조상이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야 만 것이죠.
도대체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입다가 암몬 왕과 싸울 때는 모른 척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입다와 그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불태우는 것은 몰렉에게 제사를 지낼 때나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횡태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왔어요.
길르앗 주민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월함과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내전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어요. 같은 민족인데도 무시를 당하고 도망자라는 조롱까지 받게 된 길르앗 사람들은 이 상황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항해서 힘을 다해 싸웠고 승리를 거뒀어요. 여기서 멈추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후의 행동은 마치 철천지 원수를 대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였지요.
생각보다 강했던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무참히 패배하게 된 에브라임 사람들은 결국 도망쳤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은 요단 나루밖에 없었죠.
이걸 알고 있던 입다는 요단 나루에 먼저 가서 진을 치고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길르앗 사람인지 아니면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그들의 발음을 듣고 확인했죠.
시뻘렛이라는 단어를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뻘렛이라고밖에 발음하지 못했고 이 사소한 차이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했어요.
처음 잘못한 쪽이 에브라임 지파이긴 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끝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인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전쟁으로 죽은 에브라임 사람은 모두 4만 2천 명이나 되었어요. 입다는 암몬왕과의 싸움에서는 암몬왕이 패하고 항복하자 그들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투에서는 그런 자비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암몬과의 싸움 이후에 입다의 실수로 자신의 자녀가 죽었잖아요.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자책하고 있었겠어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을 때 이브라임 지파도 도발했고 쌓였던 분노까지 그들에게 풀어낸 것이었죠.
울고 싶은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뺨을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네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보고 분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발판 삼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승리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것들을 보고 분노할 때는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분노를 양분으로 삼아 결국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입다는 이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깨려고 했던 말에 대해서만 분노해야 했어요. 그 분노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사용해야 했어요.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입다는 자기 안의 분노를 풀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더욱 미워했어요. 같은 형제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꼬리낌이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런 입다의 마음과 행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우상만을 경배하고 섬겼던 것에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내전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는 지파 간의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처럼 지파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종족을 보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도 나와요.
이후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어요. 입다의 파란만장했던 삶에 대해 마지막은 참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고 고향인 길르앗의 한 성읍에 묻히게 됩니다.
입다는 정말 공과가 뚜렷한 인물이에요. 암몬 왕이 쳐들어온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서서 결국 승리했죠. 그러나 그 이후 자신의 딸을 번제에 바치고 동족들을 죽이는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데요, 이런 입다의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같이 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그 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입다의 삶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외롭고 잔인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었고 하나님은 입다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입다의 삶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그저 상황에 떠밀려 살았을 뿐이에요. 어렸을 땐 혼외자라고 이복 형제들에게 구박을 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커서는 집안에서 쫓겨나서 영병 생활을 했죠. 간신히 암몬가의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는 좀 편안해지려나 했는데 자기의 실수로 하나밖에 없던 자식을 죽이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덤벼들어요.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아마 요단 서편의 다른 지파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결국 입다는 사사가 된 지 겨우 6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마도 죽을 때 마음이 무척 홀가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입다를 하나님은 안쓰러워하셨어요. 가족도 없이 외롭게 죽어간 입다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맞이하시면서 안아주시고 믿음의 전당에 명예롭게 이름도 올려주셨어요.
입다야,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로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이자 온전한 너의 편이란다.
입다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입다처럼 사는 게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저 상황에 떠밀려서 살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정작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허무해진 때가 있었나요? 아니면 마음속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으셨나요? 이게 바로 입다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서도 입다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입다뿐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면 하나님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입다에게 했던 것처럼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배워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네. 네.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우리 신방예배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좀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좀 각자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데요. 저희 아빠. 아빠가 이제 저를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항상 저를 위해서는 뭐든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랑이, 남다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항상 두 말 안 하시고 해주시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저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언자매가 뭐 부탁하면 두 말 하지 말아야겠구나. 미수자매님은요?
저도 사실 예언자매님과 좀 비슷한데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저한테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내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셨군요.
네.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신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신방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를 대표하여서 백예언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기 원합니다. 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계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해답을 땅에서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독수리와 같이 높이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미소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대기를 따질 때 주전과 주후로 나눕니다. BC 몇 년이냐, AD 몇 년이냐 이렇게 나누는데요. BC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과 AD는요, 라틴어예요. 에노 도미니 해서 주전과 주후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후 2025년으로 살고 있는 거죠.
세계 역사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주전과 주후의 기준이 예수님인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도덕, 천국의 법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지금도 따라가기 힘든 그런 높은 도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가치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인생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해온 거네요.
그래서 인류 문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외롭고 고독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따뜻함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해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에 지났지만 이것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류 역사를 볼 때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네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로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로움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인가,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 작용을 하는가 한 가지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생명은 너무 귀하잖아요. 네. 이 생명을 아무에게나 값없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너무 귀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온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미수 선배님 읽어줄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네, 이 정도인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찔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눈이 있지만 한반도 전체를 한 번에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눈으로 보지 못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 사실입니다. 그만큼 큰 것을 우리가 볼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 우주보다 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찔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그러셨나 보다 하는 거죠. 목사님, 이거 문제죠?
네. 네,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예언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가 작은 것만 하나만 줘도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고마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셔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는데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내게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내가 지금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가장 귀한 그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 둘 다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생명을 주셨다고 다른 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셨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순 없잖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부모님이 장난감을 안 사주고 사탕을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준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설명을 잘해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지금 내 요구에 대해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신뢰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의 신뢰감조차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자꾸만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설득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예언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금쪽같이 여기는 그 자식을 혹시나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보다 탁월한 것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네,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실수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분이시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선택합니다.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가 자살을 왜 하느냐. 주위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혼자여서 외롭고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뭐 전도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전도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렵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막 울컥울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펑펑 울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버티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버티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니까 모든 것이 바뀌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군요.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한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자였고 늘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따지면 이제 권사님이셨대요. 그런데 늘 몸이 좀 허약해서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을 다니실 때마다 어떤 병원을 다니냐면
따뜻하고 친절한 병원을 다녔을 것 같아요. 의사도 따뜻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또 그런 병원을 늘 다니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대요. 죽을 병이라고 하는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따뜻하고 상냥한 의사가 있는 병원을 안 다니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죽게 되었는데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병원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를 살릴 만한 실력이 있는 병원,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런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 목사님의 어머니죠. 권사님이 돌아가시긴 했어요.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유언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어떤 유언을 하셨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똑똑한 목사가 되려 하지 말고 교양 있는 목사가 되려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되거라. 예의 바른 목사, 인기 많은 목사,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다 좋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대요.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정신이 그냥 번쩍 들었어요. 목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저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즐거운 교회, 따뜻한 교회, 많이 배우는 교회, 행복한 교회,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내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는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리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생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눠주실래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힘들 때마다 왜 이것은 안 주세요? 라고 묻던 나의 기도 태도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여전히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됐고요. 이제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붙들고 버티며 특히 외롭고 지칠 때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조건이 아닌 신뢰와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거 왜 안 주세요? 라고 했다는 고백을 했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두 말하지 않고 네,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네,
우리도 두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소자매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그 요한복음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부모님도 자식을 무척 사랑하지만 그런 생명은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네.
그렇게 주고 이런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제가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진지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깊은 의미를 오늘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익숙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성경 66권을 단 한 절로 이야기하라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듣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너무 우주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또한 생명 되신 주님을 계속 만나고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북조선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런 어머니가 금쪽같이 여기는 자기 자식을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는 경우가 없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북조선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똑똑도 신망 왔습니다.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님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담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방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미소자매와 또 예언자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